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물리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 실시된 투표에서 대부분 경합주들에서 승리했으며 위스콘신주 승리로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9일 새벽 승리가 확정된 뒤 첫 연설에서 선거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모두가 함께 하나로 뭉칠 때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대한 미국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9일 오전 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패배에 대한 깊은 실망감도 인정하면서 고통이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옳은 것을 위한 싸움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고 10일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8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의회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9일 오후 1시까지의 개표 결과를 토대로 하원에서 공화당이 239석, 민주당이 193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선거에서는 435명인 하원의원 전원을 다시 뽑았고 이 가운데 과반은 218석입니다. 또한 공화당은 전체 100석 중 34석이 선거 대상이었던 상원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기존 의석을 포함해 모두 51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지켰고 민주당은 47석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의장은 이번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마이크 펜스 당선인이 맡게 됩니다. 한편 전체 50개 주 가운데 12곳에서 벌어진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공화당이 9일 오후 1시 현재 6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와 관련해 미국 차기 행정부와 안정된 관계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새 정부와 함께 중미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지속하도록 추진하고 양국과 전 세계인들이 행복해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미국 차기 대통령에 선출된 것에 마음으로부터 축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맺어진 흔들림 없는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축전을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 문제 등 현안 해결과 한미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는 9일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국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번 훈련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것과 연계시키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과 거의 동시에 훈련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쿠바가 바스티온 전략훈련이라고 불리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쿠바는 종종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것에 대응해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첫 훈련은 1980년에 미국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출된 뒤 실시됐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팅 트리도 총리가 쿠바와의 외교 강화와 무역 확대를 위해 다음 주 쿠바를 방문합니다. 캐나다 총리가 쿠바를 방문하는 것은 40여 년 만입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트리도 총리가 쿠바 방문 중에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화의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대선 특집 2016 미국의 선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만 70세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됐습니다. 이처럼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남긴 화제의 기록들 참 많은데요. 먼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부자가 대통령에 오른 기록입니다. 2대 존 애덤스와 6대 존 퀸시 애덤스, 그리고 41대 조지 부시와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부자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6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만 42세 대통령이 되면서 최연소 대통령의 기록에 올랐고요. 15대 대통령인 제임스 뷰케넌 대통령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유일한 총각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9대 윌리엄 해리스는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병으로 사망하면서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대통령으로 남았는데요. 이제 새 정부의 정권을 이양하게 될 44대 바락 오바마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비백인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어떤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과 기억에 남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대선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도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와 당선인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분포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0도에서 7도, 신의주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에서 7도, 함흥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은 0도에서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특집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박영서 기자,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인들이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반 전에 트럼프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드물었는데요.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후보가 깜짝 당선됐습니다.
예. 자,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요. 선거 전날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3%에서 4%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개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원래 공화당이 우세했던 주는 물론이고 이른바 경합주들에서도 하나둘 트럼프 후보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이어서 펜실베니아, 아이오와주가 트럼프 당선인 쪽으로 넘어갔고요. 당연히 클린턴 후보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던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수요일 9일 새벽 2시, 한반도 시각으로 수요일 오후 4시 넘어서 트럼프 후보가 이 위스콘신주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AP통신은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9명을 확보했다고 집계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현재 일반 투표 집계에서 23만 표 정도 앞서고 있지만 이 선거인단 수에서 패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이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을 모두 가져가는 이 승자 독식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네. 자, 미시간주를 포함해서 일부 주는 워낙 접전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네.
자, 하지만 위스콘신주에서 패배하고서 클린턴 후보가 곧바로 패배를 인정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의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 모여있던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올렸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나와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소개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무대에 오른 트럼프 당선인은 조금 전에 클린턴 후보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해온 클린턴 후보에게 감사를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단합을 촉구했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it's time for America to bind the wounds of division. Have to get together. To all Republicans.
이제 분열의 상처를 봉합하고 단합할 때라는 내용인데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자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사업가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약속했고요. 또한 도심 지역을 재건하고 또 고속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배로 끌어올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를 이루게 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정책인데요.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자세를 보일까요?
네, 미국과 잘 지내기를 바라는 나라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 want to tell the world community that while we will always put America's interests first.
네, 트럼프 당선인은 항상 미국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모든 나라를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적이나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기반과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꿨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수요일 이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예, 클린턴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열린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ast night, I congratulated Donald Trump and offered to work with him on behalf of our country.
예, 클린턴 전 장관은 간밤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으며 미국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또 그동안 자신은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벌여왔다면서 패배는 힘든 일이지만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한 신념을 잃지 말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 자, 또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수요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서 돕겠다면서 예, 트럼프 당선인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했다면서 예, 두 사람이 목요일 10일 백악관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는데 하지만 대통령만 뽑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435명을 전원을 새로 뽑았고요. 또 연방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1 새로 뽑았습니다. 또 공화당이 이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남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당초에 이 상원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 이 두 석을 잃긴 했지만 52석 대 48석으로 이 다수당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요. 당선이 힘들지 모른다는 전망이 있었던 애리조나주의 존 맥케인 의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처드 버 의원도 힘겨운 싸움 끝에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의석을 좀 잃긴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239석을 확보하면서 192석을 얻은 민주당을 훨씬 앞섰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화요일에 실시된 미국 선거 결과 살펴봤습니다. 네, 대선 특집 방송 계속해서 이번에는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업가를 꿈꾸는 사람을 앞에 두고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됐어라고 매몰차게 말하는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 부동산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업가, 세 번의 결혼을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치른 사교계의 유명 인사 도널드 트럼프는 늘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던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히자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 치솟았고 결국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프레데릭 트럼프는 건축가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였죠. 트럼프의 부모는 어릴 때부터 활력이 넘치고 한편으로는 제멋대로였던 트럼프를 뉴욕 군사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당시 나이 13살이었던 트럼프는 군사학교에 잘 적응했고 절제를 배우면서 학교 육상 대표 선수의 학생 임원까지 지내게 됐습니다. 1964년 군사학교를 졸업한 트럼프는 이후 포뎀 대학에서 2년을 공부한 뒤에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 워튼 스쿨로 편입해 경제와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From the day I built it, it's been successful. It's not my biggest building, it's not my biggest job. And I've made more money on other things than I have.
트럼프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1971년부터 뉴욕의 심장부인 맨하튼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파산한 호텔을 인수해 완전히 새로운 호텔로 바꿔 문을 열면서 이름을 떨치게 되죠. 그리고 1983년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타워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후 트럼프는 사업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현재 트럼프 그룹의 회장이며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설립해 전 세계에 호텔과 골프장을 짓는 등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모의 모델들과 세 차례 결혼을 통해 3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트럼프 후보의 사업을 돕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업계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1996년엔 세계 최고의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사들여서 매해 미인대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미국 NBC 방송의 유명 프로그램인 견습생의 공동 제작자와 진행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트럼프는 바로 이 방송에서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됐어라는 독설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재벌이자 방송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도널드 트럼프. 지난해 6월 16일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에 뛰어듭니다.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going t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딴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와 실망이 쌓였던 일부 유권자는 때로는 과격하지만 참신한 트럼프의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16명에 달했던 경선 후보들을 물리치고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And we will lead our country back to safety,
트럼프는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법과 질서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정치 경험으로 안정을 추구했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에 맞서 아웃사이더, 즉 외부자로 워싱턴 정계에 변화를 이끌어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치 초년생 트럼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언론과 세계 각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서 기자,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자, 박영서 기자,
네.
예, 세계 각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예상치 못한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클린턴 후보가 안정적인 승세를 보여왔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의 승리를 놀랄만한 결과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놀랄만한 결과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격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또 로이터통신은 트럼프의 승리를 둘러싼 우려가 경제와 또 전 세계 불확실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의 승리가 미국 안팎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언론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미국을 불확실한 미래로 떨어뜨렸다고 적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과 유럽 사이 군사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입지가 불확실해지면 장기적으로 서방의 집단방위체제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가 구시대의 산물이어서 오히려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유럽연합 차원 에서 추진하던 각종 정책도 타격을 받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네, 아시아 언론도 이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소식을 속보로 전했는데요.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강경한 자세를 더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자, 세계 각국 언론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요국들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나라는 아무래도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간주하는 발언을 거듭한 데다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와의 국경에 멕시코 측의 비용 부담으로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하듯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에 트럼프 후보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가자 멕시코 통화인 페소는 전날 대비 10% 폭락했습니다.
예, 멕시코는 또 당장의 이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재협상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으로 들여오는 멕시코 생산품에 관세 35%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는 대미 수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서 누가 당선되든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런 태도는 사실상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뒀던 반응이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이변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인데요. 중국관영 인민일보 산하 국제뉴스 전문지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주류 언론과 기성정치권의 멸시를 받아온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기존 미국 정치에 큰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치 전반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경계심도 표현했는데요. 트럼프가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를 파탄내려 한다 한다면 중국도 미국으로 하여금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수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의 새 정부와 함께 양국의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지속하도록 추진하고 또 전 세계인들이 행복해지도록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는 이런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종, 여성 차별적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과도한 언행으로 심지어 미국인들마저 구역질나게 한다 이렇게 비난했던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일단은 이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요. 또 이번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있는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줄곧 비판을 가해왔던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또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의 지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나토는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나토 전략 전환을 경계했습니다. 이란의 무하마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협 상을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이미 체결된 합의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역시 급격한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자,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온 각국 지도자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가장 높이 평가해온 국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 확정 직후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서 위기 상황에 처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개선, 또 국제 현안 해결, 특히 안보 도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모색 등의 공동의 작업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서 미합중국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데 대해 마음으로부터 축의를 표한다고 밝혔고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북한 문제 등 현안 해결과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서 공조를 더 굳건히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에 대한 각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네, 대선 특집 방송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어떤 인물인지 조원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Indiana Governor Mike Pence was my first choice.
지난 7월 16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펜스 주지사는 뒤이어 연단에 올라 트럼프 후보와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nk you for the honor. Thank you for your support.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인데다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튀는 언행을 보이면서 과연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누가 될지 큰 관심사였는데요.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선정되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펜스 주지사는 트럼프와는 달리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요. 보수 진영과 공화당 내에서 신뢰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1959년생으로 올해 57살입니다.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미 중서부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인디애나주에서 나고 자라서 주지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노버 대학에서 역사학을, 인디애나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요. 198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정치활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당선자 아버지는 과거 한국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라고 하는데요. 아들 역시 현재 미 해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전직 교사 출신인 아내 캐런 펜스와 3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슬하에 일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펜스 당선자는 한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요. 꽤 인기 있는 진행자였다고 합니다.
He still wouldn't have a fraction of the insults that Hillary Clinton leveled when she said that half.
지난 10월 초에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팀 케인 부통령 후보보다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2000년 11월에 있었던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2001년부터 2013년 초까지 6차례 하원 의원을 지냈고요. 특히 2011년에는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인디애나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주지사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정치인으로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이크 펜스의 신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신앙이 가장 첫 번째고 정치는 맨 나중이라고 말할 정도로 열렬한 복음주의 기독교도입니다. 또 사회적 보수주의자로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향은 펜스 부통령 당선자가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is law does not give businesses a right to deny services to anyone.
특히 지난해에는 인디애나 주지사로서 일반 상점에서 성소수자 고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종교 자유 회복 법안에 서명하면서 보수주의자들로부터는 환호를, 진보주의자들로부터는 비난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run and serve as vice president.
공화당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마이크 펜스 주지사를 공화당의 공식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펜스 당선자는 수락연설을 통해 그동안 늘 강조했던 대로 자신은 먼저 기독교 신자고 보수주의자며 공화당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강경한 보수주의자이지만 겸손함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펜스 당선자가 앞으로 부통령으로서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분야별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영서 기자, 오종수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자, 먼저 박영서 기자.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미국 언론들은 고립주의 혹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신경을 쏟으면서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 이 미군 주둔 동맹국들이 비용을 적게 낸다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요. 다른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애쓰지 말자고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나중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마는 대테러 정책으로 무슬림 입국 금지 정책을 제안한 일도 있고요. 물고문 부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무용론 등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정책들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얼마 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남의 나라 안보 수호에 엄청난 돈을 쓸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안 내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인 핵무장도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미치광이라고 말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은 중국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동과 중남미 정책 또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란 핵 협상은 물론이고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협상을 비롯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각 분야의 정책들 대부분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들을 대부분 미화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밝혀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 선거운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오바마케어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실패의 사례로 꼽으면서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 특정 보험사 그리고 특정 가격대의 거래를 강요하는 건 커다란 잘못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둔 대외 정책 가운데 하나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인데요.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으로서 미국이 주도해서 지난 4일부터 공식 발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이를 무효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밖에 외교 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이스라엘 중시 정책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도 말했고요. 또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나토는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면에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특히 이 트럼프 당선자가 이민 정책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을 예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었고요. 이슬람 신도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주장하다가 한 발 물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경우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통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체류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언을 그동안 수차례 거듭했었습니다.
예. 자,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경제정책일 텐데요. 경제정책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일단 대외 경제 분야에서는 소속 당인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인 자유무역주의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값싼 물건과 용역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미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건데요. 무역적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재협상하고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는 철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중국이 국제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거둬가는 것을 막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국내 경제 부문 살펴보면요. 세금을 크게 내리고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 개인이 내는 소득세 그리고 기업 또는 단체가 내는 법인세 모두 지난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이후에 최대폭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현재 7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를 3단계로 단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최고 세율이 35%인 법인세는 15%로 낮춥니다.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한 금융개혁법인 도드 프랭크법도 이 폐지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인물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일하게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게 될까요?
수요일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의 입각 예상자들을 앞다퉈 소개했는데요. 대부분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성 정치권과 동떨어졌던 인물들이 대다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재무장관에 거론되고 있는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인 스티브 너친이 그렇고요. 또 다른 투자자인 칼 아이칸도 재무장관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최고 경영자 출신인 존 라이딩스 리가 보건장관에 그리고 석유 재벌인 해럴드 햄이 에너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를 관장하는 국무장관직에는 정통 행정관료와 전문가층이 거론되고 있는 중인데요. 존 볼턴 전 유엔 대표부 대사, 밥 코코 상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한편 국방장관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중입니다.
네, 기성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트럼프부의 자문 역할을 맡았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중책을 맡을 전망이고요. 공화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이 중도에 사퇴한 뒤 트럼프 진영에 합류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이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전략가 노릇을 했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도 법무장관 혹은 국무장관에 기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정책 또 새 정부 입각 예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 모습이 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아메리칸 대학교 이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지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새로운 선장과 함께하게 된 미국,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국 사회를 이끌어온 기존 정치인들이 미국 사회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라는 견해에 공감합니다. 그 트럼프 당선인 공약을 바탕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그 자유무역협정이나 이민정책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더욱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특히 소위 그 분노한 백인 노동자 계층의 이익,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 조금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적으로 보면 미국이 그동안 스스로 구축해온 이것이 미국 사회이다라고 하는 어떤 관용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이라는 부분, 또 국제 정치면에서 보면 미국이 스스로 구축하고 또 유지해왔던 자유주의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반하는 그러한 공약이어서 현재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셨고
네.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또 이런 네.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자, 오바마 행정부를 이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새롭게 이끌어갈 텐데 지난 8년을 좀 돌아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에 아시아에 중점을 두는 아시아 회귀 정책을 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이 오바마 행정부와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네. 일단 그 외교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보통 대통령 후보 시절 때 공약들이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에 대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또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만 그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민주당 클린턴 후보나 내지는 오바마 행정부에 비했을 때 미국 자국의 이해를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그 소위 고립주의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또 다자주의에 대한 불신, 또 상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어떤 외교 정책과 관련된 발언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인 그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는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그런 공약 굉장히 그 논란이 됐던 부분, 예를 들면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한미 동맹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을 한국 정부 측에서 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 관계를 그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갈등의 요소로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이 한반도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보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한미 동맹의 중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자체가 그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정치화가 될 경우에 이 부분도 그 갈등의 요소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동맹 관계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이 또 어려운 이슈를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비해서는 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대북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확하게 정책 차원에서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언급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는데요. 다만 그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또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미중 관계가 긴장이 될 수가 있고 또 미중 관계가 긴장이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안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메리칸 대학교 이지영 교수와 함께 새 대통령이 이끌어갈 미국의 모습 또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지영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대선 특집 방송 2016 미국의 선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탈북자 앤드류 안씨인데요. 올해 초에 미국 시민권을 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현숙 기자가 탈북자 앤드류 안씨의 특별한 경험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2016년 11월 8일 미국인들에겐 4년 만에 또다시 돌아온 대통령 선거 날이었지만 탈북자 출신인 앤드류 안 씨에겐 여간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16년 전 북한을 탈출해 러시아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지 6년. 이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엿한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동참하게 된 앤드류 안 씨. 선거 날 아침 안 씨는 흥분된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네, 어떤 후보를 찍어야겠다 지금 혹시 마음속에 결정은 하셨나요?
그럼요, 결정했죠.
결정하셨어요?
흥분이 되네요.
투표소로 출발해 볼까요?
네, 갑시다.
예.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소로 출발한 앤드류 안 씨.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을까요?
러시아에서는 한 10년 살았어요. 10년 살다가 2010년에 정식 이제 미국으로 왔죠.
난민으로 미국에 와서 올해 초 시민권을 받은 안 씨는 올해가 첫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실 때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날이 올 것이나 상상하셨어요?
상상 못했습니다.
투표장에 도착한 안 씨는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꽉 메운 차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차 많이 왔네. 벌써 많이 왔네요.
낯선 투표소 모습에 어리둥절했지만 투표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투표소 직원의 설명에 따라 신분증과 지역선거관리국에서 온 유권자 등록 편지를 보여주자 드디어 투표용지가 안 씨 손에 쥐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금세 투표를 하고 자리를 뜨지만 앤드류 안 씨는 얼굴에 고민이 가득해 보입니다. 옆자리 사람이 몇 명이나 바뀐 이후에야 안 씨도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투표소 밖을 걸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의 첫 투표 경험은 어땠을까요?
절차가 그 처음이라 조금 이제 흔들어졌는데
네.
리퍼블리칸 파티하고
네?
디모크라시
공화당 민주당
네, 공화당 민주당인데
네.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표시를 하고 저 감회가 새롭네요. 이런 정치에 평범한 그 저 같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투표를 해보니 북한에서 했던 투표 경험이 생각난다는 안 씨. 북한의 투표소와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북한은 오히려 선거장은 새벽부터 막 이제 굉장히 이제 막 분위기를 세워요. 그게 사실 자유적인 선거가 아니죠. 선동이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행사, 네, 행사를 이제 참여하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저 의무적으로 무조건 뭐 선거에 대한 어떤 무슨 뭐 개념도 모르고 그냥 아니 정치 행사를 그냥 무조건 나가서 무조건 찬성 투표를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뭐 여기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네. 네, 뭐 북한 분위기는 조금 썰렁한 것 같아요.
조용한 투표장 분위기가 오히려 어색했다는 앤드류안 씨는 과연 어떤 후보를 찍었을까요?
아 저는 공화당 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 선거 공약이 마음에 들어요. 종교에 대한 선거 공약,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게 다시 한번 미국을 더 강한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저는 만들어줄 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미국 사람 다 되셨네.
그럼요. 미국 시민이잖아요.
미국에서 생애 첫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친 앤드류 안 씨. 미국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 소원은 그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뭐 반대 찬성. 자기의 이제 의사대로 표현하고 자기 자신의 손을 직접 이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예, 그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투표 결과 안 씨가 지지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바로 안 씨가 일조를 하게 된 거죠. 앤드류 안 씨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을 좀 강한 나라로 또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네, 탈북자 앤드류 안 씨의 투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권을 이어받게 되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영서, 오종수 기자와 함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정권 인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이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트럼프 당선인 확정이 됐는데 정권 인수 작업은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정권을 인수하는 공식 기간은 이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이 확정된 직후부터 이 다음에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 정오까지입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이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인계되면 정권 인수 작업이 완료됩니다.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공식적인 정권 인수 기간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그 기간이 보다 훨씬 긴데요. 대부분의 각 후보 진영에서는 정권 인수 조직을 보다 일찍 구성하고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 선거 직후 인수팀을 구성하면 11주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권 인수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각 당은 대부분 이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이 전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정권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정권 인수 과정 자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권 인수에 관한 법인데요. 지난 1963년에 처음 제정돼서 이후 두 차례 손질된 법입니다. 이 법규에 따라서 연방 조달청이 정권 인수를 돕는 전담 부서가 돼서 필요한 자금이나 장비, 시설 등을 후보 측에, 당선인 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08년 대선부터는 대통령 선출 전 후보들의 정권 인수 작업에도 연방 차원의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요. 대통령 선거의 이전부터 후보들이 정권 인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개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부터 미국의 정권 인수 작업이 시작되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정권 인수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이 새로운 정권의 인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권을 이끌어갈 주요 공직자들을 지명하는 일인데요. 비서진과 각 부처 장관 역시 선거 직후 바로 지명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사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인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정책 준비인데요. 취임 후 첫 200일 정도 내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권 인수팀에서 준비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실천하겠다고 공약한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면 선거 다음 날 당선인 신분으로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관계기관 책임자들로부터 국가 1급 기밀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마치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그 예열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준비 작업인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은 어땠는지 좀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인 2008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 정권 인수 작업을 보면 특히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켰고요. 또 대선 후보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일, 또 미국 내 소수 인종과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내각을 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화합과 하나됨을 강조했던 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체성이 정권 인수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 인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 어떤 정부의 모습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5월에 일찌감치 정권인수위원회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공화당의 주류 인사이자 트럼프 당시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중심으로 정권인수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 공식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 차질 없이 정권 인수를 위해서 더 박차를 가하게 될 텐데요. 향후 4년의 국정 운영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 정권 인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영서, 오종수 두 기자와 함께 미국의 정권 인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마련한 대선 특집 2016 미국의 선택. 끝으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어떤 것들인지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US is a peace place. That's how we know US for. So I want that it's okay to
미국은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저는 미국이 그런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서로 싸우지 말고 죽이지 말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New president should ask us what they want us want him to do.
저는 새 대통령이 국민이 뭘 원하는지 묻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The issue that I think is most important is the environment and education. And
저는 환경과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대통령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공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는 지금의 환경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점이 한 가지죠. 그냥 북한 인권에 되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을 좀 연구하셔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런 정책들을 내는데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중국을 압박해서 이거 더 압박해가지고 이거 북한에 대한 이거 계속 말로만 이거 성령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America is already a great country and we already have a strong nation.
미국은 이미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미 강력한 나라죠. 하지만 더 강하고 단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인종이나 문화, 관습을 떠나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미국인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대선 특집으로 보내드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